3주 전쯤에 우리는 유대 배신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기록되지 않는 부분을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4절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 잡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전반부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박하였습니다. 이 본문 안에 쓰여진 몇몇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헬라어로 툭이라는 의미는 누군가를 죄수로 붙잡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거칠고 험하게 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의 위엄 앞에 엎어짐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지요. 헬라어로 바운드라는 단어는 묶다, 동여매다 혹은 체인으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결박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예수님을 아주 단단히 결박하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바와 같이 예수님은 스스로를 아무 저항 없이 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는지 그들은 그럼 예수님이 도망이라도 갈까 두려워했죠. 헬라어로 레베오웨이라는 단어는 재판, 징역 혹은 형벌을 받을 자들을 끌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살펴보신 이 단어들에서 여러분들은 그들이 하고 있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이미 유죄인 것으로 가정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붙잡히신 바 되었던 그 순간부터 공정한 재판 자체를 기대할 수가 없었지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붙잡히신 이후 가야바 앞에서의 심판이 마치 처음 재판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심판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와의 재판 이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기서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이 두 명은 모두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보통 대제사장 자리는 그 아들이 대물림을 받았는데요. 안나스의 경우는 사위에게 전해졌으니 조금 이상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전체적 종교체계가 정치적으로나 또는 그들의 풍토에 따라 변질되거나 부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 사람 모두 대제사장들이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당시에 한 명 이상의 대제사장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대제사장의 자리가 더 이상 평생 동안 맡겨진 직책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잦은 교체가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3절에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사이에도 다른 대제사장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나스의 다섯 아들들은 모두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안나스가 정치 분야에서 아주 영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제일 먼저 데려갔다는 것은 안나스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고 그 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한 사람들 중 그가 리더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4장 6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이 구절에서 안나스는 대제사장이라 칭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의 일가친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기원 후 7세기경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기원 후 37세기경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은 후 안나스에게 제일 먼저 데려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 안나스가 재판을 한 곳까지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자들은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었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고데모스 역시 추정하는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를 대제사장이 있는 관저 혹은 집들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문을 지키고 있던 한 여종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한 것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추움으로 종들과 관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불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8장 19절에 안나스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숨김이 없이 세상에 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고 전하시고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말씀을 회당과 성전에서 듣던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로 이때에 한 관원은 손으로 예수님을 치며 대제사장에게 어찌 그러한 태도로 말하느냐 나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무례한 행동에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할 말을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섯째로 안나스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야바 앞에 끌려가신 예수님의 두 번째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거짓 증인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첫 번째로 그 재판은 가야바의 집에서 행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이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죠. 그곳에서 재판을 위한 제대로 된 법정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은 유대인의 법정이었고 최종적으로 로마의 재판으로 이어질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은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 주관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였고 그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온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곳에 대제사장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안나스 또한 가야바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음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예수님의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야바의 코트에 오신 것이 인트레스팅합니다. 심지어 몇몇 학자들은 그들이 함께 살았음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공예는 또한 샌헤드린이라고 공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시대의 유대인들의 최고 해외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구약 시대의 모세의 지도하에 70인의 장로들로 구성된 의회가 있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운영되어져 왔는지에 대한 증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삶을 청산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러한 공의의 기관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공의의 구성원으로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해 이전에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의 24개의 반열의 우두머리들과 유대 율법을 배운 서기관과 장로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공회의 회장은 보통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신학서 게마라에는 죄인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집행권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40년 전에 유대인들의 손을 떠났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32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 당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로마 집행관들에게만 그 행정권이 있었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공회를 통해 예수님께 덮어씌운 신성 모독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저,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소했습니다. 샌헤드린, 즉 공회가 본래의 신성 모독죄가 아닌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을 기소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아주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증인도 있었습니다. 샌헤드린의 그 공회의 부패와 타락의 예외가 있다면 아리마대의 요셉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을 보시겠습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두 번째로 가야바는 그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서 가야바는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관해 예언하였습니다. 다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5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46절 11장 46절에서 51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가야바라는 이름은 보기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기원전 18세기경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기원전 36세기에 시리아의 통치자 비텔리우가 안나스의 아들 조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므로 가야바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그 직위를 잃은 직후의 일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했던 재판이었습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에 대한 형벌이 결정되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아멘. 여기서 여러분은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아주 오랫동안 엿보고 있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이 사람의 눈이 가려지면 이 사단의 행위, 악한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 이미 유죄임을 볼 수 있지요. 그 증거라고 제시된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들은 예수님에 대해 나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60절을 보시겠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증인들이 등장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죄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만한 역량을 줄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증인들이 거짓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56절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해 냉철히 평가했습니다. 이는 예수를 지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아멘. 61절을 살펴보면 두 명의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거함을 볼 수 있습니다. 61절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또 마태복음 14장 58절에서 59절에 이르기를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에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처벌을 받게 되고 또 그 사건은 기각될 것입니다. 이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여러분은 바리새인적이고 위선적이며 타락한 종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형벌을 받게 된 죄목이 종교적인 것에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이끌고 나가고 함께 논의한 자들 역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음에 또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해놓은 종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방식과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들은 정당하지 않은 방식과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종교는 누군가를 살인하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은 거짓 증인들을 이용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흡족해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신실하고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위선자들에게 종교는 그들의 어떤 죄악을, 그 사악함을 가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야바의 신문.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4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 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판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우리는 안나스의 재판에서도 역시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 할 만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는 오직 예수님은 순결하시며 죄가 없으시고 도리어 거짓 증언한 증인들이 벌을 받아야 함을 마땅하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즉 그 당시 공회의 주최자가 이제 재판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가야바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62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며 예수님의 어떠한 유죄도 증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보면 그냥 보내드려야 하니 마땅함에도 그들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첫 번째로 대제사장 스스로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거짓 증언한 자들을 심문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인들이 그들의 진술 번복함을 보며 그는 마땅히 재판을 기각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는 유례 없이 재판에 관여하여 그 재판이 계속 진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직접 재판에 개입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그 뒷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그것은 61절에 언급된 거짓 증인들의 증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르되 그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성전 안에 여러 상인들의 물건들을 쫓아보내시며 성전을 깨끗케 하셨습니다. 2장 18절에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지 수긍할 수 있는 표시나 근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과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바로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을 무너뜨릴 의도와 또 능력을 가졌고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니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죠. 그들은 단어 몇 개를 바꾸어 전혀 다른 내용의 말을 만들어내어 예수님께서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언을 토대로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고 지금 대제사장은 이 거짓 증언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다면 그것은 정말 불경스러운 발언으로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에 근거한 주장이었으며 이 거짓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혐의를 씌울 때에도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며 그들은 거짓 증언을 다시 인용합니다. 이게 거짓증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교훈과 또 적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가 변질될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개개인에 국한되어 있건 아니면 전체 교회가 변질되어 있던지 간에 그 종교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변질된 종교를 위한 것임이라는 것을 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와 같이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실까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는 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취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는데요. 그 전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먼저 고백하고 정결케 되는 의식을 통해 깨끗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뒤에 제사장인 가야바는 분노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질 만한 죄가 있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혀 진리를 보지 못했던 그는 거짓 증인들의 거짓말들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야만 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는 마음의 눈을 닫고 거짓 증거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유죄라는 것,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각인되어졌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은 종교, 영적인 일, 토라, 즉 율법, 그리고 종교적 토론들로 뒤덮여 있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악하고 비참한 형편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가야바와 같이 겉으로만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누가 우리의 마음속의 어두운 부분과 그 죄성을 알 수 있을까요? 단지 종교적 행위나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죄성을 숨기고 그 뒤에 따른 한시적 평강과 그저 자신의 종교적 열정을 만족시키기만 위해 산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사탄의 종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가롯 유대가 사탄의 계획에 일조한 것처럼 그들도 역시 사탄과 연합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선적인 모습을 신앙적인 언어로 가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본문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3절에서 가야바는 예수님께 재차 물었습니다. 63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는 여기서 모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증언 때문에 정죄하도록 만들려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은 즉 공회는 거짓 증언들이 예수님의 유죄를 증명하는데 충분치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언에 대하여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단정적인 대답을 얻어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습게도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자기 스스로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맹세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당신에게 요구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는 내가 너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노니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가장 무거운 맹세의 형식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맹세를 예수님께 요구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묻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동일하게 취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빌라도 앞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7절에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스스로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는 행위는 신성모독으로 취급됩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을 하셨고 물론 그 질문의 목적이 유죄 선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내게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I am,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셨으며 누가복음 22장 67절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 본문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오픈하시겠습니다.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64절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희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65절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은 인간이 영적 자부심을 갖고 그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순결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하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은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행위는 보통 슬픔, 공포 또는 다른 폭력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표출할 때 사용되는 행동입니다. 헬라어로 렌트는 복합동사로 철저히 조각들로 찢겨진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대제사장이 그 순간 느꼈을 충격과 비애의 표출을 암시합니다. 특히 탈무드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의 죄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옷을 찢으면 다시 꿰매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발언이 불경스럽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야바는 65절에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그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느꼈는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전 구절을 보면 우리는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장면에서 신성모독죄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죠. 누가복음 22장 70절을 보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발언 후 유대인들은 그 즉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합니다. 한 가지는 유대교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으로 기소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 캠프 때 우리는 그 가족 캠프 때 우리는 구약에 예수님의 그 예언된 부분들, 예수님에 관한 예언된 부분들을 배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신성모독죄로 기소한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으로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편견은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유죄 판결이 유대인의 가장 강력하고 권위 있는 의사결정기구인 산헤드린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그 판결에서 사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오늘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세 번째, 판결 후에 예수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67절에선 신체적 학대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65절에서는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사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또 누가복음 22장 64절에서 65절에는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예수님께 가해진 신체적 학대 중 먼저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마태는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하는 반면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자들이 공회의 회원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형을 선포하고 싶어 했고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열성과 확신을 예수님께 침을 뱉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유대교의 일원이 아니고 또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주의 진리에 무지했더라면 결코 그러한 가증스러운 범죄를 구세주에게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폭행했습니다. 그들의 종이나 관속들 역시 예수님을 학대하는 데 참여했을 가능성은 불보듯 뻔합니다. 또 다른 신체적 학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거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주님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헬라어 법빗은 주먹으로 치다, 주먹으로 타격을 가하다 또는 학대하다, 폭력이나 모욕을 주다라는 뜻이 가집니다.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의 성경은 그런 다음 그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신체적 학대로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주님을 때렸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때렸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신체적 학대 이외에 그들이 취한 예수님에 대한 후속 조치로 68절에 나오는 언어학대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께 예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누가 그를 때렸는지 이름을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가려져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너 그리스도야 라고 조롱하며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5절에 따르면 그들은 그분을 대적하여 많은 신성모독한 말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거로 고소당하시고 그 재판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야바와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바로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의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유죄를 납득할 만하게 할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또 거짓 증인들 처벌하고 또 사과하며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드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게 하였고 오히려 제사장과 그 공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죄가 더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에 애썼습니다. 종종 종교적 위선자들은 그들의 내면적 타락과 부패를 감추기에 열이나 열정을 보여주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 이 상황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죄인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신 것이지요.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해 고통받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 기독교인의 삶으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신념, 거짓 종교, 그릇된 신앙관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망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기관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꼭 대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아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통받으심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아무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울고 싶고 또 괴로울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온전하셨던 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이렇게 고통받으시고 폭력을 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셨음, 이러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